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일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성이 효력이 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면 이 귀한 말씀을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확신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모든 의심과 모든 부정적 정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이런 사실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은 참으로 큰 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즉 옛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냐라고 말할 때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음을 아는 신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썩을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때를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 때가 도래하지 않은 현재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긴 했지만 이 공동상속자로 부름을 받는 과정 안에 우리는 영광을 얻는 과정 안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 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지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겪어보시면 고통 그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을 두고 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긴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신자의 구원이란 성인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성령님의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선하신 뜻이 신자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고난과 환난, 고통과 핍박, 그리고 눈물과 통곡이라 할지라도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이 말씀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할 때 바울은 그 이면에 더 깊은 숨은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말씀 누가 믿을지 내다보시고 믿을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믿을 것인지 내다보고 선택한다는 소위 예지 예정론의 견해를 따르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아닌 사람이 믿는 행위가 되고 말아요. 누가 믿을지를 보고 구원했다는 말은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리 아신 자는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자냐? 따라 올라가면 선택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된 자, 선택받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죠.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요,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리고 그 의인은 그 자체로 충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는 것으로 내가 그냥 간주해 주겠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부패와 악함에서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결국 완성시키심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믿고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곧 창세 전에 먼저 나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로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아니 그 사이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연결고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은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 인내와 소망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구원이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 나를 붙드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구원이요 안심할 수 있는 구원이요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따르기만 할 뿐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로마서 8장 말미에 이 내용을 언급하는가? 우리 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더 궁극적인 어떤 무엇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이루어 가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자같이 생각이 들었다가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고장난 형광등처럼 어떤 때는 보면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마침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예지 예정을 말한 다음에 감동적인 위로가 확신의 말씀에 뒤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지 예정을 왜 말했는가?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6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질문은 8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그거를 질문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먼저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게 5장 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장 16절 17절부터 했던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또 이 일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35절까지 5개 나타나는데 31절까지는 질문이 4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음운 대명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음운문 가운데 보면 대적, 고발, 정죄, 사랑으로부터의 단절과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대적, 고발, 정죄,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은 구원받은 신자가 처하고 있는 실존적인 삶의 환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신자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의 영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시편 몇 장이었습니까?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시편 기자는 확신 가운데 찬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 목숨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뚜렷하게 여러분들 향한 저의 사랑을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제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들을 대신한 죽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경험 안에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처럼 내 아들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맞다.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자녀를 내어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름에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원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그와 같은 신적 존재성을 가진 신의 형상을 지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지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나타난 사실로 보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넘겨지셨습니까? 가롯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셨죠. 또 누구에 의해서 넘겨지셨습니까? 대제사장 유대인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넘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하니까 성자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어줬다는 뜻으로 혹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 저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시편 16편, 시편 110편,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했죠. 왜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성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어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이 뭐지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이도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흔히 뭐 축복송이라고 그래야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찬송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이 고백은 성자의 심장에서부터 나온 신앙,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들까지 아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뭐라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어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잘 보세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범죄한 그 사람이 아닌 대속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범죄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구약 역사 안에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를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리면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못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가 우리 편을 드는데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과연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별칭이 뭐냐? 참소자예요. 대적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을 참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온 사탄에게 물으셨죠. 의인 욥을 주목해 봤느냐?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를 산 울타리로 두르심처럼 그렇게 소유를 많게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소했죠. 그 참소를 결국은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어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 모범이 누구냐? 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욥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욥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야 욥을 대적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또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역대에게도 나타나죠.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 역대기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몰골을 하고 있었죠. 그죠? 원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오른쪽에서 사탄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본 바대로 신자들을 괴롭히고 참소하는 원수와 대적들은 우리 주위에 남아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를 참소합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말씀은 대적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적이나 원수도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맞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이에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이 데려왔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하셨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신 다음에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지더니 나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디 갔냐라는 말이라기보다 너를 정죄하던 정죄가 어디 갔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심 안에서 우리를 때로는 참소하는 양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우리를 참소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 그래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척들 중에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 중에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참소, 양심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또 하나의 질문인데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사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 향해서 누가 함부로 부당하다라고 송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은 모든 일을 오직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랬느냐 저랬느냐 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은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절까지 말씀은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확신의 근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이고 이미 앞서 언급한 성령 하나님의 중보사역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승천과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허구입니까? 이야기입니까? 꿈에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승천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부활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스데반이 목격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성자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 이런 사실을 목격한 자의 증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왜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선하시면서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에 따르면 본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 요구를 아들에게 다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토마스 구디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복하셨고 그러므로 친히 승리하셨다. 그것도 오로지 혼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은 또 하나의 삼손처럼 죄의 빗장을 부러뜨리고 음부의 문을 확 날려버려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였다. 이뿐 아니라 승리의 표지로 그 문을 가지고 언덕까지 옮겨가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마치 삼손이 성문짝을 직접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산꼭대기까지 갔던 것처럼 말이다. 삼손이 성문 문짝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음부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죄와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다 풀어내어 살리시고 그래야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삼손이 예표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을 굳이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구속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랬죠.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제는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땅을 발등상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본래 계시던 위치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을 그냥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고 쉬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고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을 다섯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예수, 어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풀네임이 나타나는 경우와 어떤 경우냐 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에서 몇 번 배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삼중 직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특별히 이런 면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데는 예수를 줘라 그랬다가 왜 굳이 8장에 와서 31절과 39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도 대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주님께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의 권리, 곧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이미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유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복을, 궁극적인 복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언사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생각할 때 성도의 견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일시적 믿음의 상태, 잠시 잠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그만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마가 같은 사람이 없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슨 기적을, 무슨 이적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째 우리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언사역의 효력이 또 성인께서 우리 안에서 신이 간구하시는 그 효력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언이라는 이 말에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요청 혹은 주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그냥 성부 하나님께 좀 눈 감아주세요라고 간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못 본 척 해달라고 간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십자에 달리실 때조차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두 번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그러면 하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 어리석은 성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성부께 간구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구디는 성부께 드리는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언하는 분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 은총을 구하시는 분 즉 하나님 두 분 모두를 생각해보자. 한 분은 성자이고 한 분은 성부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이 두 분 모두에게 있는 의지의 하나됨과 애정의 일치와 짝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을 요구해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없음을 확신할 것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요구해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부의 의지와 성자의 의지가 다를 수 있나요? 이런 면에서 지상에서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라는 이 말은 권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녀는 곧 성부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이러면서 성자의 중보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존 오웬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 그리스도의 삶 없이는 신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다지 많이들 고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조언에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의 삶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서 지금도 대언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죠. 암투병하고 있는 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암투병을 했던 사람의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만 쏙 빼놓고 모든 정서를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 5, 3, 153마리.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 밑에 몇 마리 생선인지 아십니다. 주님 뭣도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태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신앙의 정서 여기에 둬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진이 대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맡아 볼 그날을 학수고대하시면서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상봉할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타나 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청교도 명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백만 원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도 다를 것은 없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때로 사람들이 당신 진짜 맞느냐라고 참소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 어떤 것이 내 위치와 내 신분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속사의 효력은 여전히 나에게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울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성화될 수 있겠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여 영화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셨고 끝까지 견디게 하셨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성자께서도 일하시고 성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어디에서 무엇에서 확인하기보다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 안에서 확인케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방법 이외에 인간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인 느낌과 정서 안에 갇혀 지내는 저희가 아니라 객관적 구속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양심의 공감으로부터 또 사탄의 참소로부터 벗어나서 떳떳하게 의롭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